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신명기 묵상할 때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어요. 광야가 광야 학교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왜 애굽이나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거 부족해가지고 출애굽하고 이제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또 그동안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을 전부 다 요점 정리해가지고 총정리 다시 교육 그래서 신명기 두 번째 하나님이 요점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부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떠나기가 쉽겠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흥얼흥얼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혹시 하나님 떠나더라도 그 노래 가라 생각해서 기억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셔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금방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 가나안에 대한 어떤 욕망,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배워도요,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많아요. 이 세상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뭐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회의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질문하는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질문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네? 질문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다만 어떻게 질문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요즘 챗GPT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챗GPT 가르쳐주는 친구가 목사님 질문을 제대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 제대로 못한다고 뭐 여하튼 제가 좀 여하튼 잔소리를 좀 듣긴 했어요. 여하튼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질문이 중요한데요 질문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어그러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되고 질문이 의심이 되고 회의와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이 회의 그러니까 질문과 의심을 다루는 방식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심,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또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라도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떻게 제목이라도 적으세요. 책 제목이라도. 혹시 압니까? 또 서점에 갔는데 있으면 사시고 또 나중에 또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책도 뭐 그때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몰라요. 대부분은 아이고 목사가 말을 하고 뭐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는 분은 나빠요. 여튼 책 제목이라도 적어놓으세요. 여튼 인생에 이게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부터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은 거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고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같으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제 복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20년, 30년 정도 흐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토대로 해서 막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유대인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 부족, 여러 종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제 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신앙은 전부 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이론적으로 무신론자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200년이 채 안 돼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전에는요 다 초월에 대한 감각이 있고 다 뭔가 자기 이상의 존재가 있는 그래서 그 신 앞에서 제대로 사는 거 중요했거든요. 그런데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무신론자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도 신전에 가서 절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은요 다 신교 사회였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지역마다 신이 다르고 뭐 직업에 따라 신이 수호신이 다르고 뭐 이랬어요. 로마는요 다 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로마 제국은 다 자기 신을 섬기되 로마 황제도 섬겨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분향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분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불온한 물이고 불충한 물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꼭 사람 잡아먹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공중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오후에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원형 경기장 아시다시피 그 뭐 무슨 짐승과 싸우거나 사람끼리 싸우거나 이게 너무 잔인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중 목욕탕 그거 로마 시민들의 아주 즐거운 놀이였는데 음란하고 방탕했거든요. 우선 들어가면 그림조차 아주 음란하고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노는 그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 로마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동네에 무슨 사고가 나요. 뭐 누가 병이 들어요. 그러면 아 이거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정 타서 그렇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름 그러니까 일종의 소수 집단의 서러움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점점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시대에는 90% 이상이 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 땅은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쫓겨나면 유랑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체포돼서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가 쉬웠겠느냐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60개 이상 나라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를테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번듯한 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배수를 믿는 사람 모인 자리에 뭐 폭탄이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납치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박해뿐 아니라 소수 집단으로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뭔가 예수를 믿고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는 점점 이제 소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뭐 천만 기독교 그랬지만 이미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이단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소수 집단이 되고 예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교회를 안 와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맞아 예배당 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너 예배당 가라 예배당 가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 예배당 못 가게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어른들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아이들은 교회를 보냈지만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부모들이 못 가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댕기냐?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시대가 이제 거의 되었고 앞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배우고 확신난 일을 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회 안에 이를테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요. 점점 고약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회 안에도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 디모데후서 3장 묵상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하면 쭉 나와요. 그리고 저 밑에 4절을 가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예배당을 와요. 예배당에 예배를 참석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뭐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쭉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덕목의 출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당을 다 오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내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느냐? 있어도 되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와도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알곡이 있어야 된다. 알곡. 죽정인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올라 그러면 심사를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댕길 만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요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교회는요 대체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자만심 충만이에요. 또 그런 교회는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결국 괴물만 남습니다. 그런 교회는 괴물만 남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죽정이 가라지도 있고 교회는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교회는 불신자도 괜찮아요. 교회는 불신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물론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뻐요. 여기서 설교하는데요 조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괜찮아요. 뭐 교회에 뭐 누구든지 올 수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어른들만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전주 제자교회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 물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마당에 애들이 논대요.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대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마당에 노는 거 안 이뻐요? 괜찮죠? 괜찮아요. 애들이 뭐 뛰어다니는 상관없어요. 그 애들이 있어요. 교회가 좋지. 뭐 다 점잖은 어른들만 계셔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건 병이 든 거예요. 알곡만 없어요. 알곡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알곡끼리.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들끼리 알곡이라고 자만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애 어른 할 것 없이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할 것 없이 예수를 잘 믿고 잘 안 믿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예배당인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라죠. 이를테면 불신자가 중생자가 되고 중생자는 헌신자가 사명자가 되고 이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보살피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누구냐면 얀네와 얌브레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의 궁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그때 모세를 대항해서 지팡이 던져서 애굽의 마술사도 뱀을 만든 거예요. 얀네와 얌브레라고 이름이 유대인의 전통에 그 모세를 대항했던 애굽의 마술사 이름이 얀네와 얌브레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이 애굽의 마술사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만든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었대요.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튼 이 얀네와 얀브레가요 모세를 대항한 애굽의 마술사인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런 표적을 행하셔도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 그 표적을 다 본 거예요. 그래도요 안 변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모든 학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에 반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변하기만 하세요. 이렇게.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고 그래도 좀 말씀에 순종하려고 꿈틀거리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내 또 오래 참음 이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향,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이게 다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장 여러분 사람을 보살필 때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를 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누군가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 덕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을 더 자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 그러려면 정말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꾼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어린 믿음 불신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면 정말 좋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은 미성숙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디모데 전서 읽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익표한 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확인해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10절 같은 데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를테면 일꾼을 세울 때 다 테스트해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데요 점검하고 확인해도 이게 그대로 잘 안 돼요. 점검이 사실 또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사가 아닐 때는 착했어요. 집사가 되고 고약해지는 거예요. 집사가 아닐 때는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안 와요 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을 애먹였던 아주 고약한 교회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사도들을 비방하고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도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이게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게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사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가 오면 다 그 교회에서 이제 먹이고 재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이게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못하게. 그래서 누군가 잘 대접하려고 해도 방해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우두머리,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야 돼. 속이 시원한데. 이게 뭔가 자기 어떤 대장 노릇하는데 이게 좀 뭐가 방해가 된다. 이러면 사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괜찮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완장 채워주면 왜 대장 노릇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디오드레베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과 나중 다른 사람 많아요. 이를테면 300용사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거의 아주 고약한,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분수령이에요. 기드온까지는 다 좋은 사사인데 기드온 뒤부터는 아주 자격이 없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험악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거죠. 요압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11개 나왔던 요압.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어떤 동력자였는데 말년에는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영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고약한 사람 만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 조금 길었는데 어떻게 잘 따라하셨어요? 조금 길었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고약한 사람을 만나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성도님 같은 분, 집사님 같은 분이 제 옆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고약한 사람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구역장 만나는 거 큰 복이고요. 여튼 주님 사랑하는 동역자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는 큰 복이에요. 고약한 사람 많거든요. 성질 이상한 사람 많아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고요. 그래서 예배당 출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상처받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만나는 그 인간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 혹은 그런 사람들, 그런 영향력, 그런 고약한 아주 그 영향력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약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원천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부터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르쳐주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열리고 마음에 열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본 지가 오래되고 읽어도 뭐 신용만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뭐 질문을 하거나 이래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교회는 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담겨져 있어야 될 능력은 사라지는, 은혜의 감격은 메마르고 뭔가 이 하나님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사랑에는 이게 열정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뜨겁고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이 사랑에는 왜 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열정은 강력해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열정은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 열정에 매여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요 절에 스님이 없어가지고 암자가 운영이 안 된대요. 왜 절에 가면 절도 있고 그 산에 가면 암자들이 있잖아요. 스님들이 있어야 암자가 유지가 되는데 절에 스님이 없어서 암자가 유지가 안 된대요. 암자는 왜 절 말고 혼자 거기서 도 닦고 있는, 절에 스님이 없대요.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없어요. 70년대 80년대 유럽에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스님, 저 신부님, 한국 신부님이 가서 막 했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 성당에 신부님이 부족해요. 수녀가 부족해가지고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요즘 신학교가요 이를테면 침례교 신학교는 이미 반토막, 그리고 뭐 무슨 합신 고신 이런 데 반토막,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교단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서류만 내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교회 안에 목사가 부족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수준이 저보다 못할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나름 좋은 목사라고 하려니까 조금 창피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 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앞에 사사들 이야기 나오고 뒤에 보면 타락한 레위인 두 명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밥벌이 하러 다니는 레위인 이야기 나오고 첩질하는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실로 성막이 타락했는데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러니까 그 실로 성막이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존경할 만한 목사 만나기가 어렵고 훌륭한 목회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뭐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꼭 누가 입에 떠넣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성경을,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립하는 신앙, 스스로 떠먹는 신앙 배우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도 매주일 그날 본문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떠먹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스스로 배우는, 이미 우리 교회는 십수년 전부터, 십수년이 뭐예요? 벌써 한 20년 됐네요. 날마다 자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질려지시고. 큐티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고 혼을 내게 되고 하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참고 있어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묵상하게 되기를, 날마다 성경을 읽는 성도가 되기를. 위험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세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 레위인, 신뢰할 만한 레위인이 없는 시대. 그런데 보아스가 말씀 부여잡고 살아요. 열왕기 지난번에 묵상할 때 나봇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던 시대. 그런데요, 나봇이 믿음의 정절 지키다가 죽어요. 박해를 받아 죽는 거죠. 따지면 수넴 여인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지나가면 다 놀려먹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대접. 이거 자립하는 신앙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성도에게 그렇게 스스로 자립할 줄 아는, 누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구역장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역장이 그날 큐티 안 했는데 누가 구역 식구가 물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 이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서로 물어보고 답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교회에서 피차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다고 그래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시다시피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튼 이방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여자가요, 자기 아들을 유대인으로 키운 거예요. 당시 이방 문화에서 유대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되어가면서까지 어떤 영적인 전통을 지키게 키웠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디모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이 거두지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요즘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됐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가족 종교라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가서 아이들한테 예수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 이러면 90%가 손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족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오는 것이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의 절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아니에요. 믿음 있는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와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큰 수천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요. 고3 아이들 축복기도 했다고 사진 찍은 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우리 고등부보다 작아요. 우리 교회 1,000명 안 되거든요. 언제 될까 모르겠어요. 1,000명 될 날이 올까요? 전도를 해 오지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는 1,0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 이제 고3 아이들 시험 본다고 지난주에 제가 가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보다 수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고등부 아이들이 많죠. 고3 아이들이 많지 않다. 그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수천 명 나오는 교회는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 주일학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를테면 수천 명, 예를 들면 작년 성도가 만 명이다 이러면 주일학교 천 명 많은 건가요? 절대로 많은 거 아닌 거거든요. 1,000명 많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숫자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가족 종교가 됐다는 것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족 종교인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은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 이방 동네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격려한 거예요. 네가 저 이방인과는 너는 다르다. 저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지만 너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저 이방인들은 아무렇게 살지만 너는 항상 손을 씻어야 돼. 이유가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 세계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지키는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아 그렇구나.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만 하고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부모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고 옆에서 핸드폰 가지고 노는 부모가 있어요. 당연히 애는 공부를 못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야죠.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199장 찬송 부를 건데 그 찬송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추억,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 흘리던 어머니,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성경 읽던 엄마를 생각할까요? 핸드폰 서핑하던 엄마를 생각할까요?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엄마를 생각할까요? 아니면 넷플릭스 드라마 달아놓고 보든 엄마를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엄마인가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엄마인가요? 아니면 어려울 때 뭐 뭘 다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엄마인가요? 인생의 어려움은 밀려올 텐데 그때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뭐 이런 거를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이미 소수 집단이 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배우고 확신하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헌신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한 사람 너무 많고 말이 안 통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집단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될 거냐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강조하고, 자녀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거죠.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언제는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졌는지만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병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병이 든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미 들은 말씀, 이미 배운 말씀, 이미 듣고 경험한 그 은혜를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믿음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